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귀한 날 복된 날 허락하시고 주님께 나와 예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우리가 또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전도 여행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에는 많은 전도의 열매로 인한 기쁨과 감격도 있었지만 그에 못지않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합니다 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은 아마도 그가 복음을 전하는 동안 계속해서 받았던 수많은 박해와 또 핍박 때문일 것입니다. 특별히 사탄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사역을 방해했지요. 바울이 이제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를 출발해서 처음으로 도착한 곳이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부터 사탄은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엘루마라는 사람을 동원해서 바울의 사역을 방해했죠. 지도 볼까요? 첫 번째 도착지가 구브로입니다. 저 구브로에서 사역할 때 거짓 선지자가 바울을 핍박하던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바울은 버가를 거쳐서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올라가는데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시기한 유대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을 동원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쫓겨나죠. 안디옥 볼까요? 네, 구브로에서 배 타고 올라가서 버가에서 비시디아의 안디옥까지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저기에서 역시 핍박으로 말미암아 이제 거의 추방당하듯이 쫓겨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이제 동쪽으로 약 160km 떨어진 이고니온으로 넘어가는데 거기 회당에 가서 또다시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14장 1절 보면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역시 사탄은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사도들을 공격하게 했고 심지어 유대인들은 두 사도들을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고니온에서 또 역시 어쩔 수 없이 이제 물러났는데 이고니온 볼까요? 네, 비시디아에서 이고니온으로 한 160km 떨어져 있는데 저기에 가서 역시 복음을 전했지만 또 역시 저곳에서는 심지어는 사람들이 두 사도를 돌로 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피해서 이제 밑으로 내려오죠. 이제 그 다음에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이 루스드라에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하반신 마비 환자를 이렇게 세우는 이적을 행합니다. 그런데 비시디아의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또다시 사람들을 선동해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번엔 진짜 무자비하게 바울을 돌로 칩니다. 그래서 바울이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볼까요? 루스드라. 자, 이고니온에서 한 45km 내려옵니다. 이게 루스드라인데 저게 이제 우리가 오늘 저기에서 벌어진 일을 우리가 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저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돌로 쳐서 바울이 거의 죽게 되는 초죽음 당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기쁨도 누렸지만 동시에 계속되는 사탄의 공격으로 인한 엄청난 박해와 고난도 함께 당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그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저 루스드라에서 이제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팔매질을 당해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비시디아의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거기에서 쫓아온 거죠. 거의 160km 떨어진 안디옥 그리고 한 45km 떨어진 이고니온에서 달려온 유대인들이었다. 사탄의 충동질된 이 유대인들은 그 먼 거리를 마다하고 달려와서 루스드라의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들과 합세해서 바울이 죽을 정도로 돌을 던진 겁니다. 그리고 무참하게 돌에 맞아 바울이 의식을 잃자 그들은 바울이 죽은 것으로 알고 성 밖으로 끌고 나가 들판에 버리고 맙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성 안에서 돌로 치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성 안에서 돌 치지 않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예레미야나 민수기 등에 보면 성 밖에서 돌로 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서는 성 안에서 돌로 칩니다. 그만큼 사탄은 시간과 장소를 안 가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었죠. 그렇게 거의 초죽음이 돼서 성 밖에 내팽겨쳐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회복됩니다. 이때 바울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제자들은 바울의 시신이라도 수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 밖으로 벌어진 바울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에 맞아 처참하게 쓰러진 바울을 찾아 둘러서 있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살아 일어난 겁니다. 여기 일어나라는 단어가 참 의미 있는 단어인데 아나스타스라는 이 단어는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날 때에 즉 부활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죽었다가 일어난 살아나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을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살아나리라. 아나스타스. 부활한다 하는 단어예요. 그 단어를 썼어요. 그러므로 본문에서 바울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 당시 단지 정신을 잃고 쓰러진 정도가 아니라 거의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났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바울은 부활의 능력에 힘입어서 거의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곧 루스드라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루스드라에서 140km 정도 떨어진 더베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주의 제자가 되었다고 오늘 21절은 이야기하죠. 더베 볼까요? 자, 루스드라에서 오른쪽으로 한 150km, 140km 정도 떨어진 곳에 가보면 더베가 나옵니다. 저 더베에서 바울이 역시 또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다라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자기들이 거쳐왔던 곳, 자기들이 지금까지 거쳐왔던 곳을 돌아갑니다. 21절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리고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유명한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언뜻 들어보면 마치 이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전제 조건인 것처럼 들립니다. 즉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으로 언뜻 보면 그렇게 보여지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바고 또 우리 개신교회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이죠. 이신득의, 이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게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성경 전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받는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따라서 22절 오늘 22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환난과 고난을 당해야만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결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미움과 시기와 박해를 받을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 온갖 고통과 고난을 당했어야 했듯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난 받아야 된다 받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이죠. 바울이 로마서 8장 17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거부하고 또 어둠의 권세가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할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운 삶이 그들의 불의와 죄악을 여지없이 드러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불의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핍박이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오히려 핍박과 고난이 없는 것이 비정상이죠. 악이 득세하는 이 세상에서 악이 판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이 없다. 그건 무슨 말인가? 뒤집어서 해석해보면 어쩌면 우리가 그들과 똑같기 때문이 아닐까? 세상이 보기에 우리가 자기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데 왜 비난하겠습니까? 왜 공격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배 마지막에 부르던 요즘 우리 예수사랑 큰잔치 기간 동안은 부르지 않지만 우리가 부르는 노래, 찬양,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은 독일의 본 회퍼 목사님이 나치 독일에 의해서 교수형에 처해지기 직전 옥중에서 마지막으로 쓴 시입니다. 그 옥중 서신에 독일 음악가가 곡을 붙여 만든 찬양곡이 매주 우리가 예배 끝날 때 부르는 선한 능력으로 그 찬송입니다. 본 회퍼 목사님은 독일 루터교회 목사이자 신학자였고 또 반나치 운동가였습니다. 독일 교회는 나치 독재에 저항하기는커녕 오히려 히틀러를 그리스도라고 숭배했는데 참 창피한 모습이죠. 본 회퍼 목사님은 그 모습을 한탄하면서 라디오 방송 설교를 통해서 독일 교회에 강력하게 경고하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결국은 히틀러 암살 시도에 동참했다는 제목으로 사실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그렇게 제목을 뒤집어 씌워서 1945년 독일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4월 새벽에 처형되었습니다. 안타깝죠. 근데 처형을 앞둔 바로 그 전에 44년 성탄절에 마지막으로 가족과 약혼녀에게 보낸 시가 바로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늘 부르는 그 찬송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의롭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의연하게 독재자에게 저항하다가 감옥에 갇힌 본 회퍼 목사님은 이 시에서 자신은 하나님의 선한 능력하에 지금 보호받고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오히려 믿음으로 기대한다고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크리스티아누스, 예수님을 쫓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고난과 고통이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니고 십자가의 좁은 길이기 때문이죠. 그동안 한국교회가 이 점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으면 그저 이 땅에서 복받고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 편하고 넓은 길만 가르쳐왔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믿음 때문에 오는 고난의 대가를 이제 치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점점 더 헌신과 희생하기를 거부합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본회퍼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값싼 은혜, cheap grace, 너무나 값싼 은혜를 가르쳐온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신앙의 길을 쉽게 포기하고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는 이 바울의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물론 형통합니다. 복받는 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반면에 십자가의 길이기도 하고 좁은 길이고 때로는 환난과 핍박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그 고난의 절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사순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오는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크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그 환난을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 사건을 듣게 되는 또 하나의 메시지인데 그것은 바로 부활의 능력을 통한 용기 있는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통한 용기 있는 믿음. 여러분 앞에서 보았듯이 제자들이 돌에 맞아 초죽음이 된 바울을 찾아 성 밖으로 갔을 때에 바울은 부활의 능력에 힘입어 일어났어요. 일어났다. 아나스타스. 부활했다 그랬어요. 사실 모두가 다 그때 바울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심지어 원수들조차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 갖다 버릴 정도였으니까 누가 봐도 죽었구나 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제자들의 눈앞에서 멀쩡하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바울은 곧바로 루스드라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 장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방금 돌에 맞아 완전히 초죽음, 죽은 것 같이 되었던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일어나 성 안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부활의 능력이 바울과 함께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었죠.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이요. 그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루스드라에서 140km나 떨어진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대요. 오늘 2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날 140km 서울에서 대전보다 더 먼 거리를.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돌에 맞아 적어도 초죽음이 될 정도였다면 당일에 일어난 것만 해도 기적인데 그 다음날 140km를 걸어가 또 복음을 전했다? 상식적으로라면 몇 달 정도는 이거 치료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의 초죽음이 됐던 사람인데.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은 기적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요.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더베에서 복음을 전한 뒤에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그리고 비스디아의 안디옥까지 다시 돌아갔다. 22절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안디옥과 이고니온이 어떤 곳입니까? 거기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몰려와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음으로 몰고 갔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그런 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지도를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더베에서 전도를 마치고 그들의 출발지였던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는 최단거리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지도 볼까요? 자, 지금 더베입니다. 저 동그라미 친 더베가 1차 전도여행의 종착지예요. 더베까지 갔어요. 그런데 지도를 보면 오른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 길리기아의 다소가 있습니다. 바울이 태어난 곳, 바울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해변가를 따라가면 평지죠. 해변가 따라가면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금방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최단거리예요. 편한 길입니다. 쉬운 길입니다. 자기 고향이니까 또 무슨 핍박이 있을까요? 그리고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가면 좋죠. 그런데 저 길로 가지 않고 왔던 길을 되돌아갔대요. 검정으로 된 표시가 돌아가는 표시입니다.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스디아, 안디옥, 그리고 아탈리아라는 해변 도시에서 배 타고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넘어갔다.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에서 보면 루스드라에서 돌팔매질을 당해 거의 죽음에 이르렀고 수많은 박해와 핍박을 피해 핍박 때문에 그 심신이 극도로 지쳤을 텐데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이 고향으로 가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래간만에 만나고 그들의 따뜻한 보살핌 아래 쉼과 힘을 회복해서 수리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거, 이게 상식이에요. 이게 상식이죠. 가장 편하고 좋은 길이죠.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은 굳이 왔던 길로 되돌아갔다. 그 길은 자신의 목숨을 다시 한번 걸어야 하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었어요. 그러나 두 사도는 그들의 일신상의 유익함과 편안함을 위해서 다소방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원수들이 호시탐탐 그들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환난의 길로 되돌아갔어요. 여기서 우리는 부활의 능력에 힘입어 담대하고 용기 있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위대한 종들의 모습을 봅니다. 교부, 초대교회 교부였던 요한 크리스토스톰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용기 있는 신앙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용기 있는 신앙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한다. 그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용기 있는 믿음은 자신들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오직 복음만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담대한 믿음의 용기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하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부활의 능력을 힘입는 믿음 있는 용기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두 사도들이 왜 왔던 길을 되돌아갔나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들이 왔던 길을 돌아간 것에는 당연히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는 그들이 계속 감당해야 될 복음 전도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복음 전도의 길이었기 때문에. 둘째는 그들이 양육하고 돌봐야 할 많은 양들이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바울이 수리아의 안디옥을 출발해서 구브로와 비스디아의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가는 그 길은 전도의 길이었어요. 전도여행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더베로부터 다시 돌아오는 길은 양육의 길이었습니다. 다음에 좀 더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눌 겁니다. 자, 보세요. 바울은 먼저 복음 증거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함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과 바나바는 비록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걸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에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용기 있게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간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주안의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어떤 고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어떤 온전히 희생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사랑 큰잔치 VIP 작정주일인데 우리 주안의 성도님들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VIP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또 한 가지. 그들이 왔던 길을 되돌아간 목적은 그동안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기로 작정한 많은 성도들을 돌보고 격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들의 복음 전도를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따르게 됐어요. 자, 그런데 루스드라에서의 그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바울이 돌팔매질 당해서 거의 죽게 된 사건이 일어났어요. 바로 그때 처음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바울이 그렇게 무참하게 돌팔매질 당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놀람과 두려움이 엄습해왔겠죠. 그럼 많은 이들이 그래서 야, 이거 나도 예수 믿는다고 저런 험한 꼴 당하면 어떡하나 두려웠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포기하려고 했을 거예요. 사도들이 왔던 곳을 되돌아간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런 초신자들과 제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또다시 그런 테러를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성도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이 계속 부활의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목숨 걸고 다시 왔던 곳으로 되돌아간 겁니다. 본문은 그들의 이런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세 가지 권면했어요. 첫째, 마음을 굳게 하라. 마음을 굳게 하라 권면했어요. 눈앞의 환난과 핍박에 두려워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다시 나타났을 때 바울의 모습 그 자체가 성도들의 두려움에 흔들리고 있는 믿음을 굳세게 해주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은 줄 알고 버려진 사람이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조차도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사도들의 나타남 자체가, 아니 바울의 나타남 자체가 그들에게는 커다란 위로와 용기가 되는 사건이었겠죠. 그래서 봐라, 날 봐라, 두려워하지 마라, 믿음에 굳게 서라, 그렇게 위로한 거예요. 격려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얘기가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랬어요. 어떤 믿음? 어떤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요? 주님께서는 죽은 자조차도 다시 이렇게 세우심을 믿는 믿음에 굳건히 서 있으라, 그 얘기를 한 거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면한 겁니다. 내가 그 증거가 아니냐는 거예요. 너희가 보는 앞에서 내가 돌팔매질 당해서 거의 죽게 되었지만 부활의 능력으로 그날 바로 일어나서 루스라 성으로 들어가는 거 너희들 보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날 내가 140km나 떨어진 더베로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너희 앞에 오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믿음에 굳건히 서라는 거예요. 죽은 자조차도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 있으라, 그렇게 권면한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나처럼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담대하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고난을 겪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당당하게 그 고난을 부활의 믿음으로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고난을 묵상하며 보내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악한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몸부림치면 칠수록 우리에게도 핍박과 고난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비난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두려워하지 맙시다. 움츠려들지도 맙시다. 타협하지 맙시다. 도망치려 가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럴수록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되었던 바울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서옵시다. 나에게는 고난과 시련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고 공중 권세잡은 사탄의 협박에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온다고 할지라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약속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임마누엘 하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홀 노력하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 오히려 우리에게 약속되고 보장된 상이 크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견디고 인내하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